오늘 본문에 보시면 마가복음 6장 32절에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갈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그리고 제자들도 열심히 사역하다 보면 좀 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는 안식도 필요하고 어느 정도 좀 우리가 육신적으로 충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도 필요합니다. 특별히 제자들이 파송받아 전도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은혜 가운데 돌아와서 주님 앞에 낱낱이 그 선교 사역을, 전도 사역을 보고하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적한 곳에서 쉬기를 원하고 또 안식을 취하기를 원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쉴수 있도록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오늘 보면 33절에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볼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곳에 뭔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그들의 행색이 참 남루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떠한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곁에 모일 때에는 무언가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그 유익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유익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유익을 쫓아 그들을 따른다 할지라도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유익을 갈급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충만함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하여 영적인 능력을 갖추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은혜가 넘치는 사람에게, 영적으로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에게, 영적인 뜨거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모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 가운데 은혜가 넘치며 우리 은혜교회 가운데 구원의 기쁨이 넘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은혜교회 가운데 찾아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돈 있는 사람 쫓아갈 것 같지만, 권력 있는 사람 쫓아갈 것 같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닮기를 원하며 사람들이 따라가기를 원하는 존재는 영적으로 뜨거움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은혜를, 영적인 기쁨을 항상 누리며 흘러 넘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한인들이 우리 은혜교회 가운데 또 우리 은혜교회에 속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한 가정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나아올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모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기쁨을 가지고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은혜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조금 쉴수 있는 시간, 우리가 좀 안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보다도 우리에게 나와 함께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나와 함께 영적인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더큰 힘을 주며 더큰 은혜를 주는지 모릅니다. 단순히 우리가 편안한 곳에서, 한적한 곳에서 쉬었다고 해서 우리의 에너지가 충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함께 믿음을 나누며, 함께 은혜를 나누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그큰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더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가 육신적으로는 쉬어야 됩니다만, 그래도 그들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더 열심히 가르치기 위하여,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더 많은 그 기쁨을 가지고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의 섬김이 우리 은혜교회 가운데 충만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리고 좀 육신적으로 피곤했지만, 그래도 수많은 무리들이 모일 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또 열심을 다하여 사역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보시면 그들을 보시며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큰 무리가 모였을 때에 그들의 중심을 바라봅니다. 그들의 마음을 바라봅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목자 없는 양 같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도해주는 그러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양의 특성이 인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다 각기 제갈 길로 가는 것이 바로 양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 우리가 각기 양 같아서 제갈 길로 갔거늘 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목자가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절벽으로도 가고 큰 강으로도 가고 웅덩이로도 가고 위험으로 가는 것이 바로 양입니다.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큰 무리를 바라봤을 때 목자 없는 양 같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떠한 그러한 감정이 넘칩니까? 불쌍한 마음, 긍휼의 마음이 넘쳤더라라고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대를 바라볼 때마다 그러한 긍휼의 마음, 그러한 불쌍한 마음이 넘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올바른 목적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참 기쁨과 참 만족을 줄 수 있는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리드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바른 길로 가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돈이 최고인 줄 알고 권력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는데 그것은 올바른 목적이 아닙니다. 바른 방향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합니다만 열심히 사는 것, 최선을 다하여 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여 사는 것입니다. 올바른 방향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 가능합니까?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올바른 목자를 만날 때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여기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올바른 목자로 주님을 믿는 여러분임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만이 나의 참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인생의 가장 바른 길로 가장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목자 되십니다. 세상의 것 의지하지 마시고 세상의 리더 의지하지 마시고 먼저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우리가 참 목자로 의지하여 또 한번 살아가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나아가 증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5절에 보면 오병이어의 그러한 기적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 오병이어 여기 계신 분들 다 잘 아는 그러한 사건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를 기록했던 분들에게도 이 오병이어는 정말 평생 기억에 남는 그러한 사건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그러한 사건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만 이 오병이어는 이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초대교회에 정말 잊혀질 수 없는 가장 귀한 사건 중 하나가 바로 이 오병이어의 그러한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과 제자들이 반응하는 그러한 내용, 제자들이 말하는 내용을 우리가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자세히 읽으면요, 정말 예수님처럼 비상식적인 분은 안 계십니다. 제자들처럼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들을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병이어를 예수님 관점에서 보니까 이제 우리는 당연하게 읽습니다. 야,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계시고, 아, 이 제자들은 다 변변치 않아,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읽습니다만, 자세히 보면요, 이 제자들만큼 상식적인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정말 비상식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한번 우리가 읽어보실까요? 35절과 36절에 날이 지금 저물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지금 이 무리가 지금 많이 있는데 주님 이 무리가 지금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그러니 촌과 마을로 가서 먹을 걸 사 먹을 수 있도록 합시다. 이게 얼마나 상식적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무도 비상식적인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37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니 5천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제자들이, 그렇다고 큰 돈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떡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주님, 적어도 여기 있는 사람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참 계산이 굉장히 빨라요. 우리 인간들은 참 계산이 빠릅니다. 뭘 하라고 하면 우리는 뭐 계산부터 합니다. 제자들도 아마 예수님께서 이 5천명을 너희가 먹이라고 하니 계산을 했던가 봅니다. 아, 2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이면 200일간의 품삯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가질 수 있겠습니까? 지극히 정상적인,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제자였다면 그 당시에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게 반응했을 겁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건 정말 비상식적인 반응입니다. 제자들은 아주 상식적으로 반응합니다.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다 계산해봤습니다, 주님. 그런데 그러한 돈이 우리에게 있지도 않고 그 돈이 있다 해도 우리가 가서 그 떡을 언제 어떻게 사오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38절에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알아보니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39절에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지금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는데 이게 우리의 현실인데 이거 그냥 예수님만 드십시오. 예수님이 가장 여기에 지금 가장 사역을 많이 하셨으니까 주님만 드십시오 해도 부족할 판인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금 무엇을 하시려는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100명 단위로 50명 단위로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푸른 잔디라는 그런 표현을 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라는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런 무리를 예수님께서는 다 인도하시고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푸른 초장으로, 푸른 잔디 위로. 왜 푸른 잔디였을까? 물론 이제 시기적으로 아 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그 이상으로 하나의 그런 메타포인 것 같습니다. 은유인 것 같습니다. 내가 바로 선한 목자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다 모여. 다 앉아.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내가 너희에게 공급할 거야.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지금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고 내가 한길에도 내가 저 무리를 향하여 정말 배부르게 해야지 라는 그러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마음이었지 않을까. 저는 그 마음이 이 푸른 그런 잔디 위에 앉혔다라고 할 때 그런 마음이 저는 느껴졌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상식적으로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비상식적인 그러한 주님의 명령에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을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비상식적인 그러한 말씀에 우리는 전적으로 그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상식적인 명령하실 수 있습니다.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실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항상 상식적으로 반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그 상식 안에서만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상식 안에서 세상에 요구하는 방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의도는 분명합니다. 너희가 상식을 뛰어넘어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끌어안으라.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고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상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왔던 그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방식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것이 비상식적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어찌 일치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과 땅이 다름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오늘도 주님 말씀 의지하여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넘쳐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러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혜교회 가운데 넘치시기를, 우리의 가정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네 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네 개의 동사가 뭡니까? 처음은 취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축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주는 것입니다. 어디에 또 이 구절이 나오나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더불어 만찬을 하실 때 그때도 이 똑같은 동사가 사용됩니다. 떡을 취하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성만찬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신 겁니다. 이 성만찬은 약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했던 성만찬과 조금 구별이 됩니다. 제자들과 마지막에 했던 성만찬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기억하라는 성만찬입니다. 오늘 나오는 이 오병이어 이 들판에서의 성만찬은 바로 축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축제 아닙니까? 축제를 지금 예시하고 있는 천국의 축제를 미리 맛보게 하는 그러한 성만찬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만찬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성만찬을 통하여 또 한 번 천국의 축제를 미리 경험하실 수 있는 귀한 그러한 성만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항상 궁금합니다. 이 구절 읽을 때마다 여러분도 아마 다 궁금하셨을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것을 만드셨을까? 그 물리적으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는 이건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증식했을까? 어떻게 더 많이 불리셨을까? 저는 그 장면을 막 보고 싶어요. 우리는 그것이 참 신비합니다. 그런데 마가는 그리고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만드셨는지에 대해서는 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냥 주십니다. 제자들은 아마 그 5천명 분이니까 얼마나 지금 사람들한테 빨리빨리 지금 공급해야 됩니까? 배분해야 됩니까? 어쩌면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보지 못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떡을 떼시고 어떻게 물고기를 많이 만드셨을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사실 그것이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지만 성경은 다 함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 한 구절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구절이 뭡니까? 42절입니다. 다 배불리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5천명이 아주 충분히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충만하게 채우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방식이 어떨지는 모릅니다. 그 신비한 방식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무엇입니까? 배부르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기쁨이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만족이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행복이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 한번 한날을 살아갑니다. 오늘 한날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아주 신비한 방식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천국의 잔치, 이 은혜의 잔치에 기쁨이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귀한 오늘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의 잔치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봤습니다. 그 잔치가 무엇입니까? 바로 헤롯이 배설한 잔치였습니다. 그곳에는 죽음이 있었습니다. 의인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헛된 충만이 있었고, 물론 양식은 풍부했을지 모릅니다만, 상다리가 휘어질 만큼 뭐 진수성찬이었을지 모릅니다만, 그곳에 기쁨은 없었습니다. 눈치보기 바빴고 헛된 웃음만 난무했습니다. 오늘 이 잔치는 투박한 잔치입니다.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오늘 한날 이러한 축제의 기쁨을 또 한날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 우리 은혜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